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주 앞에 놓고서 예수 이름 부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의 천군으로 우리를 돕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안정이 되니까 7월달 나팔절과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 백성이 모여서 드렸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백성들이 원해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주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옆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포럼을 해주니까 온 백성이 깨닫고 울며 주님 앞에 회개했다. 그 회개를 하고 나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다 용서하셨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성일이니 살찐 것과 단 것을 마시라.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의 그 고기와 포도주를 마셔라. 마치 성찬식을 하듯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은 양의 그 몸과 그리고 그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더 출애굽했던 그때의 일도 언약도 마음에 심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축제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3부 예배 때 10장에 가서 이제 은혜 받은 백성들 계속 일주일 뭐 8일 9일 계속 성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은혜가 참 충만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11조와 온갖 예물을 드림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금하기를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맹세했다. 새로 계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11장부터인데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넉넉했으나 논이나 밭이 없고 또 양이나 소를 칠 풀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야 되냐?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소를 치려면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비교적 여기가 지금 왕의 도성도 아니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무슨 산업이 있질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면 가난해요. 나 한번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도성이래지만 세금도 아직 제대로 못 걷고 있는 때라 예루살렘의 성에 살면 가난해.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살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양과 소를 마음껏 칠 수 있으니까 먹고 살기가 넉넉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가 살라고 하지 성 안에 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 안에서 성벽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해야 될 사람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그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 안에 살기로 약속을 하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10분의 1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작정했다. 비록 먹고 살기는 쉽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살기로 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11장에는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배와 찬송과 그런 제사를 위해 수고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성벽을 지은 거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지의 내용이 12장에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아까 10장에서 뭐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방 사람들과 내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11조와 온갖 예물을 제대로 드려서 주의 성전을 위해 복음과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이런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이 느헤미야가 살피는 장면이 오늘 1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1절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줬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그 은혜 받았었던 그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모압과 암몬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누구 데리고 들어왔죠? 아들이 없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 롯이 소돔성 갔다가 소돔성이 타락해서 불 다 없어지는 바람에 딸들이 시집도 제대로 못 간 채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부인은 중간에 소금기둥되고 딸 둘만 남았는데 시집도 못 갈 형편이라 결국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 그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조카의 자식이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있고, 롯은 조카인데, 그 조카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도 누구는 죽이지 마라? 모압과 암몬은 죽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이 왜 이스라엘 총회에는 못 들어오냐? 언약 백성에는 왜 못 들어오냐? 2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을 안 하고 도리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이건 무당이라고 보면 돼요. 무당을 불러서 그 무당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라? 저주하라. 세 번이나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모압이 모압이 암몬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큰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모압과 암몬이 큰 뭡니까 세력을 얻고 제법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오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왔다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같은 친족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아유 어서 오라고 이렇게 반겨맞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를 내리게 하고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 자, 제사장 엘리아십의 맡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2층, 3층에 방이 많았는데 그 방에 어느 방에는 뭘 두고 어느 방에는 뭘 보관하고 여기는 누가 쓰고 저기는 누가 쓰고 요거를 결정하는 책임 맡은 자가 엘리아십인데 이 엘리아십이요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그래요. 도비야가 누구냐?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왕의 허락을 받고 내려왔을 때 두 명이 반대했어요. 하나가 산발랏, 하나가 도비야. 요 도비야는 어디 사람이냐? 암몬 사람이에요. 좀 전에 뭐라고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못 된다 그랬어요. 보여요. 암몬 자손이 느헤미야 때에도 또 방해했잖아요. 성전 못 짓고 성벽 완성 못하도록 방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제사장 하나가 그 도비야가 돈이 많다 보니까 권력자가 많다 보니까 5절 도비야를 위해 그 성전에 있는 방들 중에 한 큰 방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도비야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거든 그 방에 머무르고 그 성전에 있는 방에 들어와서 편히 호텔처럼 쉬다 가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방은 뭔 방이래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죠.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할 때 쓰는 그릇을 담아두고 또 레위 제사장들 한마디로 목회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백성들에게 헌금받은 여러 곡식과 기름과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였는데 그걸 전부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그 방을 멋지게 암몬 자손 도비야를 위해 호텔처럼 꾸며서 쓰게 했다 이거죠. 뇌물도 받았겠죠. 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그때는 잠깐 그 자기를 섬기던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갔었던 때예요. 보세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원래 아닥사스다가 맨 처음에 느헤미야를 보내줬던 때가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12년 지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왔잖아요. 너 언제 갔다 언제 올래? 그죠?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갈 만하니까 돌아간 거예요. 근데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느헤미야가 다시 와본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살이들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기로 들여놔라 그런 거예요. 제자리로 놔. 어? 왜 하나님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써야 될 이 방을 그 암문자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암문자손 도비야를 위해 왜 그 방을 내줬어? 또 언약 백성이 아닌 저 세상 사람 끌어들여서 이 성전을 뭐 하려고 야단을 치면서 세간살이를 다 내던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 그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도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이죠. 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기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뭔 얘기예요? 레위 제사장들, 찬양하는 성가대들, 성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자들이 한마디로 사례비, 목회자의 사례비 월급을 원래 다 맹세했잖아요. 11조 드리고 뭐 절기마다 뭐 드리고 성전 세금을 드리고 곡식 첫 열매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기로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맹세했는데 잠깐 한 1년 갔다 온 사이에 그게 또 엉망이 돼서 목회자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밭으로 도망을 갔다. 목회자도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돌봐야 될 자식이 있고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안 주면 아무리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명감이 있어도 아니 아내가 굶고 자식이 굶고 부모님이 굶는데 어떻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개척교회들이 너무 안 되니까요.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며칠씩은요 쿠팡에 가서 일하셔요. 쿠팡에 가서 하루에 한 12만 원, 13만 원 주니까 일주일에 예배가 없는 날은 쿠팡에 가서 일해요. 그만큼 말씀과 기도에는 전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쿠팡에 가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만큼 말씀 보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지 내가 주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명감만으로는 못 살아요. 사실 우리나라 6.25 때, 6.25 이후에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희생, 많은 헌신을 했어요.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도 내가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진짜 하나님 섬긴다는 자부심으로 목사님들이 버텨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도가 되어지고 한국이 복을 받고 한국 교회가 컸던 거죠. 그분들의 눈물 어린 고생과 수고를 다한 헌신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명맥이 끊어졌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도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뜨거운 신앙인들이 십일조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면서 목사님을 도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에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잠깐 비운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걸 어기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내가 모든 민장, 백성의 책임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그죠? 성전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하러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았다. 빈집됐다 이거예요. 성전에 날마다 향불을 키우고 기름 뭡니까? 향을 올리고 등불을 켜고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때마다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다들 도망가서 왜 헌금들도 안 하고 책임자들도 진짜 헌금 뭐 헌금이 없으면 자기들이라도 어떻게 그분들에게 좀 헌신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단을 친 후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다들 돌아오시오. 목회자들 다들 돌아오시오. 다 생활비를 줄 테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리에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맞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 그 부 책임자로 삼고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 충직한 자로 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고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즉 레위인들에게 뭐 하는 거? 생활비를 받은 십일조와 그런 것들을 예물로 그들에게 생활비를 나눠주는 일을 맡게 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들어온 헌금들을 제대로 이렇게 잘 나눠주게 했다. 진짜 느헤미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외부 사람이 성전에 와서 방을 차지하지를 않나? 주의 종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밭으로 들러 나가서 일을 하고 성전은 텅 비지를 않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예요. 이게 정말 중직자예요. 목회자를 도와서 정말 교회를 책임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진짜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바르게 나아가 줄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목회자는 힘있게 진짜 기도하며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요. 15절에 이번에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오늘 무슨 날이냐?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왜 예배는 안 드리고 와서 장사하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여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틈을 타서 뭐 하는 거예요? 포도요, 떡이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지 마. 너도 뭐 해? 너도 예배 드려. 그러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니까 두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방인들도 와서 예루살렘에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아예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 생활 필수용품들을 갖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 책임자들을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니네 조상들도 이렇게 주일날 일하고 장사하고 그러면서 예배, 말씀과 기도로 은혜 못 받아 놓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이 예배하는 날을 범해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또 망하려고 하냐, 또 하나님께 벌받으려고 하냐,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망한다. 주일을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19절 안식일 전에는 전날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그 어두울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주일날 안식일 전날 성문을 닫아놓고요.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는 문을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열지 마라. 나를 따르는 종자 맺힐 성문마다, 성문이 여러 개니까 아예 출입문마다 딱딱 사람을 맡겨서 장사꾼들이 물건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짐을 들여오지 못하게 했더니 장사꾼들이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씩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문이 닫히니까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고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가가지고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감옥에 잡아 넣는다 하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 아,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일에는 장사 못하는구나. 여기 와봤자 소용도 없구나.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뭐하는 날이구나?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온전히 주일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때요? 제대로 지금 백성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죠. 자, 그리고 또 이제 23절부터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 그 외국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외국 말을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 나라 사람의 말은 전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느헤미야가 그들을 뭐예요? 야단을 치고 저주를 하면서 그들 그 아버지들 그 남편들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전에 너희들 맹세했는데 또 어겼냐? 하면서 그냥 매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방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유다 나라를 말을 해요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 말을 못해. 지금 모든 예배 시간에 유다 말로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유다 나라 말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자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걔들이 성경을 알아듣겠어요? 신앙이 자라겠어요? 안 자란단 말이에요. 그 26절에 얘기하잖아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이 들어 여자들에게 빠지면서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이니까 그 여자들이 뭘 가지고 왔다? 자기네 나라 우상들을 가지고 오고 뭐를 세워달라? 신전을 세워달라, 산당을 세워달라. 그래서 26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완전히 백성들의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될 대제사장 엘리아십 아까 얘기 나왔죠. 엘리야십이 도비야한테 성전 방 내줬다 그랬죠. 아니, 이 인간이 또 엘리야십의 손자, 아버지가 그러니까 손자까지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니, 삼발랏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사마리아 땅에 먼저 정착한 이방인이에요. 요 사람도 느헤미야 성벽지로 왔을 때 아주 반대하던 사람이 삼발랏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 요 제사장이 돈 받고 권력자들하고 손잡고 이방인하고 손잡고 그러더니 자기 뭡니까? 자기 아들을 권력자에게 또 예, 며느리를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을 내가 내어쫓아 나를 뭐하게 했느냐? 아예 그냥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려면 니들 이방인 그렇게 좋으면 이방인하고 가서 살아. 언약 백성 니들 될 수 없어. 나가. 나라를 망치고 우리나라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자들은 나가라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백성들이 뭡니까? 이방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제대로 바쳐서 진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느헤미야는 뭐 했다?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이 유지되도록 중요한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 후대가들이 복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 언약 백성들이 신앙의 나라로 다시금 설 수 있었다.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귀중한 느헤미야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앞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고 뒷부분은 이제 성벽과 성전을 제대로 깨끗이 한 후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운동, 기도운동, 헌금운동 펼쳤다. 그래서 그 시대가 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아주 시기가 되었다. 시대를 살렸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진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실 수 있는 귀중한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인도 받아서 값진 인생을 사시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라는 귀중한 말씀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성벽을 수일 만에 완성케 하셨고 또한 언약 백성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목회자들이 제대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 개혁을 이루게 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사는 날 동안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그리스도 오실 정말 새로운 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정말 힘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목회자를 돕고 후대를 위해 주여 모범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오력을 덧입혀 주셔서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행하다가 주 앞에 복된 복을 받고서 후대에게 넘겨주고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